VOA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이 31일 북한은 러시아의 매우 중요한 이웃이며 러시아는 북한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대변인은 이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서신 교환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즉답을 피한 채 양국은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러시아와 북한은 상호 존중하는 관계로 우리는 관계를 더 발전시킬 의도라면서 북한은 영내 매우 중요한 이웃이고 그것이 양국 관계 발전의 근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를 위해 양국 간 다양한 수준에서 접촉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30일 브리핑에서 최근 러시아 국방장관의 방북 이후 푸틴 대통령과 김이 원장이 상호 협력 강화를 다짐하는 서신을 주고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특히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협상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는 새로운 정보가 있다며 북한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군사적 지원을 계속 고려하는 데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미국과 인도네시아 등 7개국이 연례 대규모 합동군사훈련인 슈퍼 가루다 실드 2023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미국과 인도네시아 외에도 작년부터 훈련에 참가한 일본과 호주, 싱가포르에 이어 영국과 프랑스가 새롭게 참여한 가운데 31일 인도네시아에서 시작해 내달 13일까지 2주간 실시됩니다. 이번 훈련에는 미군 2,100여 명과 인도네시아군 1,900여 명을 포함해 약 5천 명의 병력이 참여합니다. 또 한국과 뉴질랜드, 필리핀, 파푸아뉴기니, 말레이시아, 캐나다, 독일, 브라질, 인도, 동티모르와 브루나이 등 12개 나라가 옵서버 국가로 참여합니다. 찰스 플린 미 육군 태평양 사령관은 30일 성명에서 이 다국적 합동훈련은 우리의 공동의 헌신과 단합된 생각을 보여주는 것으로 안정적이고 안전하며 보다 평화롭고 자유로운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가능하게 한다고 밝혔습니다. 람 이메뉴얼 주일 미국 대사가 31일 중국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것은 경제적 강압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메뉴얼 대사는 이날 후쿠시마 지역을 방문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처리수 방류에 대한 중국의 반응은 경제적 강압이며 모두 정치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중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처가 세계무역기구 WTO 분쟁으로 이어진다면 미국은 일본을 지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대사는 밝혔습니다. 또 이는 미국이 일본의 동맹국이기 때문만은 아니라 사건의 정당성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메뉴얼 대사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미리 판단할 수는 없으며 미국의 지지는 궁극적으로 관련 미국 정부기관에 달려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이메뉴얼 대사는 후쿠시마 현의 다치야 히데키오 소마시 시장과 가자미와 농어회를 점심으로 먹고 지역 어부와 이야기를 나눈 후 식료품점에서 과일과 해산물 등을 구입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31일 도쿄 최대 수산물을 방문하고 중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로 타격을 입을 수산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이르면 다음 주 초까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7월 민간 소비가 0.8% 증가했습니다. 미상무부는 31일 미국 경제활동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개인 소비자 지출이 지난달 0.8%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0.7%로 내다봤던 전문가 전망치보다 0.1%포인트 높은 수준입니다. 7월 소비자 지출이 상품과 서비스 부분에서 모두 늘어난 가운데 여전히 과열된 노동시장이 소비자 지출을 뒷받침하고 경제를 지탱하고 있다고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주 실업수당 신청 건수는 4천 건 떨어진 22만 8천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노동부는 오는 9월 1일 8월 신규 일자리 추가 건수를 나타내는 고용지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편 상무부는 전날인 30일 2분기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 잠정치를 2.1%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미 연방준비제도의 연이은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성장률이 여전히 2%대를 유지하고 있다며 미국 경제가 견고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세계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일 금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안수영입니다. 먼저 시각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이 미한 연합훈련에 반발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노골적인 공격 의도라며 이를 규탄했습니다. 미국 백악관과 국무부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북한의 외교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오늘 북한 대체로 맑겠지만 평안북도와 함경북도 구름 많고 한때 소나기 지나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8도에서 19도, 낮 최고 기온 19도에서 31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앞바다 0.5에서 1m, 서해 앞바다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미 전략자산 전개를 포함한 미한 연합훈련에 반발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남한 점령을 표방한 전군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대남 공격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며 북한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30일 밤 11시 40분부터 11시 50분까지 북한이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의 탄도미사일 두 발은 각각 360여 킬로미터를 비행한 후 동해상에 탄착했고 미한 정보당국은 탄도미사일의 세부 재원을 정밀 분석 중입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지난달 24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한 이후 37일 만입니다. 북한은 이와 관련 미국의 전략폭격기 B-1B가 한반도에 전개된 데 대응해 전술 핵타격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31일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따르면 북한군 총참모부는 B-1B 전략폭격기의 한반도 전개에 대해 북한에 대한 핵선제타격을 기정사실화한 것이라며 이에 대처해 인민군은 30일 밤 대한민국 군사깡패들의 중요 지휘 거점과 작전 비행장들을 초토화하는 전술 핵타격 훈련을 실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총참모부는 미사일 병들은 평양 국제비행장에서 북동 방향으로 전술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고 목표섬 상공의 설정고도 400m에서 공중폭발시켜 핵타격 임무를 정확히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미한은 지난 21일부터 을지 프리덤 쉴드 UFS 연합연습을 진행 중인 가운데 30일엔 미 B-1B 전략폭격기가 한반도 상공으로 날아와 서해 상공에서 한국 공군과 주한미군 전투기와 함께 연합 공중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일명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B는 핵무기를 탑재하고 있지 않지만 최대 57톤의 무장을 장착할 수 있는 전략무기 체계입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번에 쏜 미사일이 전술 핵 탑재가 가능한 북한판 에이테크임스인 KN-24로 보고 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목 통일전략센터장은 미 전략자산 전개 대응에 한국을 핵으로 공격할 수 있다는 위협 도발이라며 비행거리를 볼 때 한국군 지휘부를 겨냥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실제 비행한 거리를 보면 평양에서 대략 계룡되어 있는 3군 지휘부와 일치합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북한은 대한민국의 3군 지휘부를 타격하기 위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은 또 UFS 연습에 대응해 남한 점령을 목표로 한 전군 지휘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군총참모부는 미국과 대한민국 군부 깡패들이 공화국과의 전면 전쟁을 가상한 대규모 연합훈련을 벌려놓은 상황에 대응해 29일부터 전군 지휘훈련을 조직했다고 31일 보도했습니다. 이들 매체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총참모부 훈련 지휘소를 방문해 전군 지휘훈련 진행 정형을 파악했습니다. 매체들은 훈련 목표에 대해 원수들의 무력 침공을 격퇴하고 전면적인 반공격으로 남반부 전 영토를 점령하는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지휘소 훈련인 UFS 미한 연습에 대응해 북한도 전면전을 가상한 지휘소 훈련을 실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이런 형식의 전군 지휘 훈련을 실시했다는 보도가 나온 것은 처음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31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이 연례적이고 방어적 성격의 미한 연합 연습을 구실로 한국에 대한 군사공격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에 대해 강하게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은 군사적 위협과 도발에 집착하면 할수록 공고한 미한 일에 압도적 대응 역량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자신들의 안보가 더욱 취약해질 뿐이라는 점을 하루빨리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북한이 한국을 남조선이 아닌 대한민국으로 지칭하면서도 남한 점령을 훈련 목표로 공식화한 것은 핵무력에 의한 한반도 통일 전략을 버리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의 특징은 담화, 연설을 통한 도발이 강화되는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방어훈련이 아니고 공격훈련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최근 대한민국이라는 표현 때문에 이국가 이런 논란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불식시키는 결국 남한은 통일의 대상이다라는 아마 이런 메시지도 동시에 들어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북한 매체들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작전 초기에 적의 전쟁 잠재력과 적군의 전쟁 지휘 구심점에 심대한 타격을 가하고 지휘 통신 수단을 마비시킬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 적의 군사 지휘 거점들과 군항과 작전 비행장 등 중요 군사 대상물들, 사회정치, 경제적 혼란 사태를 연발시킬 수 있는 핵심 요소들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타격을 가하는 문제 등을 제기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세종연구소 정성장 박사는 김 위원장의 발언으로 미루어 북한은 전쟁 발발 초기 핵전자기 충격파, 즉 EMP탄을 사용해 한국의 지휘통신수단들을 마비시키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북한은 처음부터 핵무기로 공격하기보다는 EMP탄으로 한국의 각종 지휘통신수단을 마비시키는 이제 그런 쪽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만약에 한국의 지휘통신수단들이 EMP탄에 의해서 마비가 된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 북한은 훨씬 더 자유롭게 그들이 원하는 것을 공격을 할 수 있겠죠.
북한은 지난 2017년 9월 제6차 핵실험을 강행한 후 수소탄은 거대한 살상 파괴력을 발휘할 뿐만 아니라 전략적 목적에 따라 고공에서 폭발시켜 광대한 지역에 대한 초강력 EMP 공격까지 가할 수 있는 다기능화된 열핵 전투부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안보 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은 북한이 전군 지휘훈련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동시에 함으로써 미한에 대한 위협을 증폭시키고자 한다며 미한의 무력 침공을 전제로 한 반격 훈련임을 내세우면서 내부 결속을 다지려는 의도도 깔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UFS 훈련에 대응해서 그만큼 자기들도 주요 지휘관과 참모들이 전쟁 수행 절차 훈련을 했다고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이제 무력 침공에 대응해서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한미연합군의 침공에 대응하는 훈련이라는 성격의 대내 긴장 조성을 위한 결속 의도에 있는 선전도 있을 것 같아요.
한편 미한은 후반기 연합연습인 UFS를 31일 종료했습니다. 이번 연습은 21일부터 1부와 2부로 나눠서 진행됐는데 특히 28일에서 31일까지 진행한 2부 연습엔 한국의 육군, 해군, 공군과 해병대가 참여해 소대급부터 여단급 부대 훈련까지 진행했고 주한미군과 미 본토 우주군도 참가했습니다. 이번 UFS에서 실시한 연합 야외 기동훈련 건수도 지난해 UFS와 올 상반기 프리덤 실드, 워리어 실드 때보다 크게 늘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연합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데 주력했다는 평가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미국 백악관과 국무부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북한의 외교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한국, 일본에 대한 굳건한 방어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우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As it relates to the missile, we condemn. We've been very clear about this. Condemn the DPRK's latest ballistic missile.
장피에르 대변인은 30일 백악관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매우 분명하게 밝혀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발사는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고 북한의 이웃 국가와 국제 사회에 위협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장피에르 대변인은 우리는 북한에 대한 외교적 접근에 전념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북한이 대화에 관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일본에 대한 우리의 방위 공약은 철통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We remain committed to a diplomatic approach to the DPRK and call on DPRK to engage in dialogue as we have.
국무부 대변인도 이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DOE의 이메일 논평 요청에 미국은 북한의 8월 30일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발사는 다수의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며 북한의 이웃 국가에 위협을 가하고 영내 안보를 약화시키는 일련의 발사 중 가장 최근의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에 대한 외교적 접근에 전념하고 있으며 북한의 대화에 관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한국과 일본에 대한 우리의 방위 공약은 여전히 철통 같다고 확인했습니다.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도 이날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한국, 일본에 대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30일 발표한 성명에서 우리는 탄도미사일 발사를 인지하고 있으며 우리의 동맹 파트너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번 일이 미국 개인이나 영토 또는 동맹국의 즉각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했지만 이번 미사일 발사는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이 일으키는 불안정성을 잘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공약은 여전히 철통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국합동참모본부는 한반도 시각으로 30일 오후 11시 40분경부터 11시 50분경까지 북한이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각각 360여 킬로미터를 비행한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며 한미 정보당국이 세부 재원을 종합적으로 정밀 분석 중에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지난달 24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37일 만입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국방부가 북한의 위협을 대응한 미한일 3국 미사일 경보정보공유체계의 연내 가동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한국, 일본과의 지속적인 협력에 대한 기대도 나타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방부 대변인은 30일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공유체계의 연내 가동이 미한일 3국 정상의 약속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국방부 대변인은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의 구체적 실행 시기를 묻는 VOA의 서면 질의에 미국과 일본, 한국은 지난해 프놈펜에서 열린 3국 정상회의에서의 약속을 바탕으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탐지 및 평가를 개선하기 위해 실시간 미사일 경보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정보 공유 메커니즘을 활성화하기로 한 결정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3국 정상은 올해 말까지 이 메커니즘의 운영을 시작하기로 약속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협력을 통해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3국 모두 인도태평양 전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향상된 역량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4일 북한의 두 번째 정찰위성 발사 때 미한일 정상이 합의한 미사일 경보정보 공유체계가 가동됐느냐는 서면 질의에는 즉답을 피한 채 우리는 동맹국들과 다양한 소통 방법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공유할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면서도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긴밀히 공조하면서 상황을 평가하고 있다며 앞으로 캠프 데이비드 구상의 이행을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일본 및 한국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고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한일 정상은 지난 18일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 체계를 올해 말까지 가동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사브리나 싱 국방부 부대변인은 지난 29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한일 3국의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가 이번 정찰 위성 발사에도 적용되느냐는 질문에 세 나라 간 우호적 관계를 거듭 강조하면서 동맹과 협력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김승겸 한국합동참모본부 이장은 31일 서울 수도 방위사령부 벙커 즉 B1 지휘소에서 앤터니 코튼 미국 전략사령관과 만나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등 역내 안보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했다고 합참이 전했습니다. 합참에 따르면 김 의장은 코튼 사령관에게 B1 지휘소와 전시 연합작전 수행체계에 관해 설명하고 강력한 미한 동맹이 북한의 도발과 침략을 억제하는 견고한 기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에서 유사시 전쟁 지휘부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B1 지휘소를 미 전략사령관이 방문한 건 처음입니다. 코튼 사령관은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은 어떠한 북한의 위협에도 흔들림 없이 확고하고 미 전략사는 공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상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양측은 내년에 창설되는 한국의 전략사령부와 미 전략사령부 간에도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영국이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거래 협상을 비판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러시아가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책임을 저버리고 북한과 협력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영국이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거래 시도를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30일 유엔 안보리 회의장 앞에서 4개국을 대표해 낭독한 공동성명에서 오늘 우리는 새롭고 매우 우려스러운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러시아와 북한 간의 무기 협상이 활발히 진전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 are here today to share new, deeply troubling information.
이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공격에 사용할 상당한 수량과 여러 종류의 탄약을 북한으로부터 구매하기 위해 잠재적인 거래를 협상 중이라며 이 같은 잠재적 거래에는 러시아 방위산업 기반에 도움이 될 원자재 제공도 포함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런 무기 추구를 통해 러시아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게 될 것이라며 여기에는 러시아가 직접 표결한 결의도 포함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무기 거래는 안보리가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만장일치로 채택한 결의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그런 결의는 러시아를 포함한 모든 유엔 회원국이 북한으로부터 무기를 조달하는 것을 금지했다며 이는 누군가가 러시아에 무기를 판매하면 러시아는 그의 핵무기 추구를 옹호하고 심지어 이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잘못된 메시지를 핵 확산 야심가들에게 전달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ose resolutions prohibited all member states, including Russia, from procuring any arms.
이어 북한은 러시아에 무기를 판매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여러 차례 밝혔다면서 우리는 북한이 러시아와의 무기 협상을 중단하고 공개적으로 한 약속을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동성명은 최근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지난달 북한의 전승절 기념 열병식에 참석한 사실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It is shameful that the Russian Federation, a permanent member of the Security Council, participated in a celebration.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북한의 지속적인 핵무기 운반 시스템 추구를 기념하는 행사에 참여한 건 부끄러운 일이란 지적입니다. 이어 이제 미국은 쇼이구의 방북이 단순한 사진 촬영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는 사실을 공유할 수 있게 됐다며 러시아는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을 판매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쇼이구의 방북을 활용한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정보는 쇼이구의 방북 이후 또 다른 러시아 관리들이 북한과 러시아 간 잠재적 무기 거래에 대한 후속 논의를 위해 북한을 방문한 사실도 보여준다고 덧붙였습니다. 4개국은 공동성명에서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책임을 저버리고 핵 확산 정권을 지지하는 러시아의 행동 양상은 용납될 수 없다며 이에 따라 미국은 러시아와 북한 간 무기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는 개인과 기관을 폭로하고 제재하면서 직접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지난 16일 미국 재무부가 북러 간 불법 무기 거래에 관여한 러시아와 슬로바키아, 카자흐스탄 소재 기업 세 곳을 제재한 사실을 구체적인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Russia's pattern of behavior, flaunting its responsibilities as a member of the Security Council,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러시아가 잔인한 침략 전쟁 지원용 무기와 장비 획득을 위해 불량 정권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더 많은 정보를 입수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침묵할 수 없고 그렇게 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e cannot and we will not stay silent as we receive more information that Russia continues to turn.
이어 우리는 북한에서 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려는 어떤 나라에서든 군사 장비를 획득하려는 러시아의 시도를 발견하고 폭로하며 대응하기 위해 동맹 파트너와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도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이번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러시아 북한 측 대화 상대와 접촉했느냐는 질문에 구체적으로 이 문제를 놓고 북한이나 러시아와 만난 적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I have not met with either North Korea or Russia on this particular topic.
이어 알다시피 우리는 안보리가 이 문제에 관여하도록 파트너와 적극적으로 협력해왔으며 러시아와 중국 모두에 북한을 규탄할 뿐 아니라 이미 자신들이 합의한 결의를 계속 지지할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네 개 나라는 공동성명에서 이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우리는 북한이 오늘 오전에 또다시 발사를 감행했다는 보도를 주시하고 있다며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우리는 북한이 도발적인 행동을 자제하고 대신 우리의 수많은 대화 제안 중 하나를 받아들일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백악관이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 협상에 대한 중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북러 무기가 거래가 이 불법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그런 시도를 계속 식별하고 폭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전략소통조정관은 30일 러시아와 북한 간 무기 협상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는 새로운 정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Since then, Russia has been actively seeking to acquire additional munitions from the DPRK on numerous occasions.
허비 조정관은 이날 온라인 브리핑에서 지난해 말 북한이 러시아 용병 그룹 바그너에 군사 지원을 제공한 것을 백악관이 폭로한 이후에도 러시아는 북한으로부터 추가 군수 물자 확보를 적극적으로 모색해 왔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은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러시아에 무기를 판매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우리는 북한이 우크라이나에 있는 러시아 군대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계속 고려하고 있다는데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북러 간 협력의 증거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최근 평양을 방문해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을 판매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 방문 이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할 것을 약속하는 서한을 교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쇼이구 국방장관의 평양 방문 이후 또 다른 러시아 당국자 그룹이 북한과 러시아 간 잠재적 무기 거래에 대한 후속 논의를 위해 평양을 방문했다는 정보도 있다고 밝히고 이러한 협상에 이어 향후 몇 달 동안 고위급 논의가 계속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잠재적 거래에 따라 러시아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서 사용할 계획인 상당량의 다양한 유형의 군수품을 북한으로부터 받게 될 것이며 이러한 거래에는 러시아의 방위산업 기반을 지원하는 원자재 공급도 포함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북러 간 무기 거래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직접적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는 점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이 상황을 계속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북한이 러시아와의 무기 협상을 중단하고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거나 판매하지 않겠다고 한 공개적인 약속을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양국 간 무기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는 개인과 단체를 폭로하고 제재함으로써 직접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6일 미국 정부가 불법적인 북러 간 무기 거래를 지원하는 제재 회피 네트워크 연계단체를 추가로 제재한 사실을 상기시키고 우리는 북한 또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할 준비가 된 다른 국가들로부터 군사 장비를 획득하려는 러시아의 시도를 계속 식별하고 폭로하며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하는 대가로 식량 등을 제공받을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두 나라 간 협상이 비밀스럽게 진행되고 있어 정보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에는 식량이나 연료에 대한 협상 진전 징후는 없다고 답했습니다.
There's no indications in the information that we have that
다만 포병용 탄약이 거래에 포함된 것은 확실하다면서 포탄을 포함한 여러 유형의 탄약과 원자재 조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 협상은 러시아의 약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Weakness. I mean, why else would Mr. Putin have to be reaching out to, as I put it in my topper?
푸틴 대통령이 왜 이란이나 북한 같은 불량 정권에 포탄과 원자재를 얻기 위해 접촉해야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래야 방위산업 기반을 계속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절망과 나약함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앞서 지난해 말부터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 정황을 여러 차례 폭로하며 강한 우려와 함께 관련 제재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백악관은 지난해 12월 북한이 러시아 민간 용병업체 바그너 그룹이 우크라이나전에 사용할 1차 무기 인도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난 3월에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전에 사용할 무기 획득을 위해 북한과 다시 접촉하고 있다는 새 증거가 있다고 밝히면서 슬로바키아인 무기상 아쇼트 무크르티체프가 북러 간 무기 거래를 중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무부도 같은 날 무크르티체프를 러시아에 북한 무기 판매를 시도한 혐의로 제재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미국 정부의 북러 무기 거래 지적에 대해 북한과 러시아는 강하게 부인해왔습니다. 북한 국방성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성명을 통해 우리는 러시아와 무기 거래를 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주북 러시아 대사도 지난해 12월 러시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는 북한으로부터 직접 또는 중개인을 통해 무기나 탄약을 받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받을 계획이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은 지난 15일 열린 11차 모스크바 국제안보회의에서 러시아와 북한 간 군사협력 발전은 양국 국민의 핵심 이익에 부합하며 어느 누구에게 어떤 위협도 제기하지 않는다고 밝히며 양국 간 군사협력의 정당성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 미국 워싱턴 정가를 상대로 공개적인 로비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는 세 곳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재 북한 인권 관련 로비는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VOA가 미국 의회와 정부를 상대로 한 공개 로비 활동 내역을 분석한 결과 북한 문제와 관련해 현재 활동 중인 민간 단체는 최소 세 곳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에 억류됐다가 뇌사 상태로 송환된 직후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의 부모와 핵무기 제거를 목표로 하는 워싱턴 DC의 비영리단체 Council for Live of World 평화정책 옹호단체인 FCNL이 해당합니다. 원비어 부모는 워싱턴 DC에 있는 대형 로비업체 맥과이어우즈 컨설팅을 통해 미 상원과 하원,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를 상대로 판결 채권자가 테러 지원국을 포함한 테러 당사자들의 자금을 추적하고 회수할 수 있도록 2002년 제정된 테러 위험 보험법 개정을 요청하는 로비를 진행 중입니다. 원비어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미국 등 전 세계에 흩어진 북한 자산을 추적해 이를 회수하기 위한 노력을 용이하게 하려는 겁니다. 앞서 원비어 부부는 지난 2021년 미 연방법원 뉴욕주 동부지법에 북한의 배상금 회수를 위한 강제집행영장을 신청하고 테러 위험 보험법에 따라 판결 채권자로서 동결된 북한 자산을 회수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미국 법원은 2018년 북한이 원비어 부모에게 5억 114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북한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자 원비어 부모는 북한 자금을 추적해 회수하기 위한 법적 절차는 물론 이를 수월하게 하기 위한 로비 활동까지 벌이고 있는 겁니다. 원비어 부모는 웜지어가 순진 해인 2017년부터 워싱턴 정가를 상대로 북한에 대한 테러 지원국 재지정과 경제 제재 강화 등을 촉구하는 로비 활동을 진행해왔습니다. 실제로 2017년 11월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했고 2019년 말 원비어의 이름을 딴 대북 제재 강화법인 오토 원비어 북핵 제재 강화법의 의회 의결이 이뤄졌습니다. 또한 지난해에는 북한의 정보 억압에 대응하기 위한 오토 원비어 북한 검열 감시 대응법이 제정되기도 했습니다. 원비어 부친인 프레드 원비어 씨는 지난 4월 VOA 인터뷰에서 북한 자산을 계속 추적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언제나 할 수 있는 일이 더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re's always more we can do. We're going to meet with our Treasury Department this afternoon and they've been instrumental in helping us.
원비어 씨는 특히 북한 자산을 확보하는 데 미 재무부가 큰 도움이 된다며 현재 공개하긴 이른 사안들이 있지만 그것들에 대해 보도할 수 있는 시점이 올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Council for Livable World는 10년 넘게 북한 관련 로비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로 핵 비확산을 기치로 진보 성향의 국가 안보 정책 옹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군축 비확산 센터가 이 단체 산하 연구기관입니다. 단체의 최근 로비 활동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활동은 언급되지 않은 채 북한 및 이란과 미국의 관계라고만 명시됐습니다.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이 단체는 당시 상하원에 계류 중인 위헌적 대북 선제 타격 금지 법안 관련 로비 활동을 벌인 바 있습니다. 북한 관련 로비 활동을 하는 또 다른 단체 FCNL은 1943년 퀘이커 종교 친회 회원들이 조직한 평화정책 옹호단체입니다. 이 단체는 북한과 관련해 현재 하원에 계류 중인 민주당 브래드 셔먼 하원 의원의 한반도 평화법안에 대한 로비를 벌이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법안은 한국전 종전선언과 미국 연락사무소 설치 등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의회 민주당 내 진보 세력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셔먼 의원의 한반도 평화법안은 지난 2021년 5월 처음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내 진보 세력 중심의 지지에 그쳤을 뿐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주류 세력의 호응도 받지 못해 소관상임위인 외교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회기가 종료돼 자동 폐기된 바 있습니다. FCNL도 핵무기의 반대를 기치로 내걸고 진보 성향의 국가안보정책 옹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한반도 평화법안 외에도 핵선제타격금지법안과 이라크에 대한 무력사용금지법안에 대한 로비를 진행 중입니다. 워싱턴 정가를 상대로 한 북한 관련 로비는 전임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비해 크게 줄어든 상황입니다. 워싱턴 정가에서 북한 문제가 주요 대외 문제로 다뤄졌던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는 대북 제재 강화, 대북 선제 타격 금지, 미북 관계 등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의 로비 활동이 민간단체 10여 곳을 통해 이뤄졌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초기와 그 이전에 앰네스티와 휴먼라이츠 워치 등을 통해 활발하게 이뤄졌던 북한 인권 관련 로비는 현재 중단된 상태입니다. 뉴욕에 본부를 둔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미국 지부는 2009년부터 거의 매년 의회와 백악관 등을 상대로 북한 인권 로비를 했지만 2018년 말 관련 활동을 종료했습니다. 다만 미국 내 로비 활동은 자금 규모에 따라 의무적으로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는 데다 한 단체의 대표가 특정 정치인에 대한 선거 캠페인 자금을 지원하는 등의 방식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통계에 잡히지 않는 비공식적이지만 사실상의 로비 활동도 많습니다. 미국에선 1995년 제정된 로비 공개법에 따라 로비 자금 지출이 $12,500 이상인 경우 활동 내용을 분기별로 의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영국 하원 외교위원회가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지적하며 신뢰할 수 있는 비핵화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수익 창출을 위한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도 거론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입니다.
영국 하원 외교위원회는 북한이 한국과 일본 등 역내 국가뿐 아니라 미국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위원회는 30일 공개한 기울어지는 시야, 통합적 검토와 인도태평양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북한은 우선 한국과 일본에 대한 주요 안보 위협으로 여전히 남아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미사일의 사정권에 있는 모든 나라도 마찬가지라며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시험하고 있는 만큼 잠재적으로 북미 국가도 이에 포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6월 유엔에서 밝힌 것처럼 영국은 북한의 미사일 실험을 단호히 반대한다며 북한의 대화에 복귀하고 비핵화를 향한 신뢰할 수 있는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영국 하원 외교위원회는 북한이 전 세계에서 악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불법 침공을 지지하고 있다며 북한이 러시아에 추가로 무기를 공급하거나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도시들의 재건을 돕기 위해 노동자를 보낼 것인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은 적극적인 사이버 안보 위협 행위자라며 전략적인 정보 수집 외에도 강력한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는 상황에서 사이버 작전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영국 정부가 북한 정권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도 규탄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영국은 한국과 일본의 파트너들을 지원하는 데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며 특히 자국민들이 인질로 잡힌 일본과의 협력 심화를 모색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서아프리카의 코트디부아르가 북한 만수대 창작사의 해외법인 계좌를 동결하고 북한인 대표를 제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세네갈, 베냉 등에서 이 불법으로 외화 수익을 거둔 북한의 대표적인 미술 창작기관이 코트디부아르에서도 활동한 정황이 포착된 겁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트디부아르 정부가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인 만수대 해외 프로젝트 그룹 관련 자금을 동결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FATF는 30일 공개한 코트디부아르에 대한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방지 상호평가 보고서에서 2019년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코트디부아르에서 활동 중인 한 기업이 만수대와 거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코트디부아르 정부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코트디부아르의 금융정보기관은 즉각 조사에 착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해당 회사와 만수대의 구체적인 연관성은 찾지 못했는데 대신 현지 은행에 만수대 명의의 계좌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파악했다고 FATF는 전했습니다. 이어 2020년 6월 11일 코트디부아르 금융위원회는 만수대와 만수대의 당시 대표인 한훈이를 제재 대상자로 지정하라는 의견서를 냈다며 약 두 달 후인 2020년 8월 19일 만수대와 한훈이는 코트디부아르의 제재 명단에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 같은 결정에 따라 만수대 명의의 계좌에 있던 476만 885 서아프리카 프랑, 미화 약 $7,600도 동결됐다고 확인했습니다. 코트디부아르에서 북한 관련 자금이 동결되고 만수대 관련 인물이 제재된 사실이 알려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BOE는 지난 2019년 만수대 해외 프로젝트 그룹이 서아프리카 나라 세네갈에서 코르만 컨스트럭션이라는 위장회사를 내세워 외화벌이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낸 바 있습니다. 또 최근엔 또 다른 서아프리카 국가 베냉에서 30m 높이의 동상을 건립한 정황도 BOE에 의해 확인됐습니다. FATF가 공개한 내용으로 볼 때 만수대가 코트디부아르에서도 일부 사업을 벌였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만수대는 아프리카에서 동상과 각종 건물 공사를 수주받아 매년 거액의 외화 수입을 거둔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따라 유엔 안보리는 2017년 만수대 창작사와 이 기관의 해외 법인인 만수대 해외 프로젝트 그룹을 제재 명단에 올리고 어떤 나라도 이들과 거래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4개국에서 활동하는 14개의 북한 관련 시민사회단체가 한국 국회와 정부에 강제실종 방지협약 이행 법률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납북자 문제 등의 해결과 책임 규명을 위해 장기간 계류 중인 법안 심사에 착수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한국, 캐나다, 영국의 14개 북한 관련 인권단체들과 억류자 가족이 30일 세계 강제실종 희생자의 날을 맞아 한국 국회 법사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 주요 장관들에게 공개 소환을 보냈습니다. 한국이 올해 1월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 즉 강제실종 방지협약에 가입했지만 이행 법률이 제정되지 않고 있다며 이를 조속히 채택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강제실종과 관련해 여야가 각각 발의한 두 건의 법안이 길게는 2년 넘게 계류 중이지만 관심이 적어 심의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30일 세계 강제실종 희생자의 날을 맞아 이들 법안에 대한 법사위원회 조속한 심사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강제실종 방지협약은 유엔의 9대 핵심 인권규약 중 하나로 강제실종 범죄를 방지하고 처벌하며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체들은 이 협약의 국내 이행 입법은 한국이 협약에 따른 법적 의무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강제실종 관련 사망자의 유해 송환을 포함해 즉각적인 송환과 책임규명 실현 등 모든 국군포로, 납북자, 억류자 관련 문제에 즉각적인 해결을 위한 국제 외교적인 노력을 한국이 선도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공동소환을 주도한 한국전환기정위 워킹그룹의 신희석 법률분석관은 이날 BOA에 한국이 인권 선진국으로서 실행법을 반드시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협약을 당사국이 됐음에도 아직 그런 이제 뭐 강제실종의 처벌이라든가 강제실종 진상규명이나 뭐 유해 송환 또 이제 피해자 이제 구제를 위한 조치들이 다 국내법으로 이게 실행이 돼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게 안 돼 뭐 제대로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최대한 빨리 이런 저 국내 이행 입법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이제 이 공개 서한을 발송하게 됐고요.
단체들은 서한에서 북한 정권이 지난 70년간 정전협정과 포로의 대우 및 전시에 있어서의 민간인의 보호에 관한 1949년 제네바 협약을 명백히 위반해 5만 명의 국군 포로와 10만 명의 민간인 납북자 송환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1953년 정전협정 이후에도 베트남전과 60건이 넘는 어선 납포, 대한항공 여객기 납치 사건을 비롯해 516명의 납북자 송환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국인 억류자 6명, 중국에서 강제 송환된 탈북 난민 등 수만 명이 실종돼 정치범 수용소에 수용된 것 역시 강제실종 피해에 포함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신법률분석관은 한국인 강제실종 피해자들의 진상규명뿐 아니라 지금도 현재 진행형인 북한 내 강제실종 범죄에 대해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이행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장은 뭐 해결이 어렵더라도 일단은 이제 한국에서 그런 처벌 규정이 제정됨으로써 이제 북한의 그런 이제 공무원들, 북한 정부 관계자들한테도 이제 당장은 아니더라도 향후에는 그 한국 법원에서 처벌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걸 이제 분명히 메시지를 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고 또한 이제 피해자분들 입장에서도 이제 가족분들이 입장에서도 그런 이제 강제실종으로 희생된 분들의 그런 이제 뭐 생사라던가 아니면 이제 유해들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권리가 있다는 것을 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공동소환은 한국의 북한인권 시민연합과 물망초 등 11개 단체, 미국의 북한인권위원회, 캐나다의 한보이스, 영국의 징검다리, 그리고 개인 자격으로 북한의 10년째 억류 중인 김정욱 선교사의 형 김정삼 씨가 참여했습니다. 한편 한국의 송두환 국가위원장도 이날 세계 강제실종 희생자의 날을 맞아 강제실종 방지협약의 국내 이행을 위한 조속한 법률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송 위원장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법률 제정은 강제 실종 범죄에 포함될 수 있는 형제 복지원 사건,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 등에 대한 가해자 처벌, 피해자 구제, 향후 동일 범죄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달 국가인권위원회 주최로 국회의원 회관에서 관련 토론회를 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제 실종은 개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국가기관 혹은 국가의 역할을 자임하는 조직이나 개인에 의해 체포, 구금, 납치돼 실종되는 범죄 행위로 국제사회는 강제 실종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을 경우 심각한 반인도적 인권 범죄로 보고 강력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VN 뉴스 김영권입니다.
실시간까지 전하는 국제 정세.
U.S. President Joe Biden promised Afghanistan's top leaders.
알쏭달쏭한 세상 뉴스.
But the rise of the Delta variant, which first emerged in India.
따라잡기 힘드시다고요? 비오이가 마련한 뉴스 따라잡기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뉴스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순서입니다. 네,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뉴스 따라잡기 시간에는
미국과 러시아 그 오랜 갈등의 역사부터
Over the past two decades, Russian President Vladimir
복잡복잡한 중동 정세까지
The parties to the 2015 Iran nuclear deal
뉴스를 따라잡기 시간을 통해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쏙쏙 전달해드립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과 토요일 아침에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기상청 제공 자세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북한 대체로 맑겠지만 평안북도와 함경북도 구름 많고 한때 비가 지나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8도에서 19도, 낮 최고기온 19도에서 31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앞바다 0.5에서 1m, 서해 앞바다 0.5m로 일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 안주, 남포 맑겠습니다. 평양 최저 18도, 최고 28도, 안주 최저 17도, 최고 27도, 남포 최저 18도, 최고 28도, 신의주 맑겠습니다. 최저 18도, 최고 29도, 간계 오전에 흐리다가 오후부터 차차 개이겠습니다. 최저 15도, 최고 27도, 해주 개성 맑고 해주는 아침 최저 기온 18도, 낮 최고 기온 29도, 개성 최저 17도, 최고 29도로 예상됩니다. 함흥 맑은 가운데 최저 17도, 최고 31도, 장진 오전엔 구름 많고 오후에는 맑습니다. 최저 11도, 최고 22도, 해산 오전 구름 많고 오후에 차차 개입니다. 최저 12도, 최고 25도, 청진 맑은 가운데 최저 17도, 최고 26도, 선봉 흐리고 한때 비가 지나갑니다. 최저 17도, 최고 26도, 삼전은 흐리겠습니다. 최저 8도, 최고 19도, 원산 맑고 최저 18도, 최고 31도, 평강 역시 맑은 가운데 최저 15도, 최고 27도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 전해상 맑은 가운데 물결은 앞바다 0.5에서 1m, 먼바다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서해 맑은 가운데 물결 앞바다 0.5m, 먼바다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9월 1일 금요일 VOA 아침 방송 순서 모두 들으셨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과 세계 뉴스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VOA 방송의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해 안수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최근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3국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은 능력 있고 필수 불가결한 동맹국이며 두 나라에 대한 미국의 약속은 철통같이 굳건하다고 선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세 나라의 지도자들 간의 사상 첫 단독 정상회담과 매년 지도자 차원에서 함께 만나겠다는 약속으로 역사를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세계는 전환점, 즉 새로운 방식으로 이끌어야 하는 지점에 서 있다고 말했습니다.
First, we're elevating our trilateral defense collaboration to deliver an Indo-Pacific region that includes
바이든 대통령은 첫째, 우리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3국 간의 방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연례 다자간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3국 간의 방위 협력을 전례 없는 수준으로 끌어올리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사이버 활동을 포함한 정보 공유를 두 배로 늘리고 탄도미사일 방어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한일 세 나라 모두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경제적인 압박을 해결하기 위한 공동의 약속을 재확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수십억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 자금 세탁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잔혹한 전쟁을 돕는 무기 이전 등 우리는 북한의 위협에 계속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국제법과 항해의 자유, 남중국해 분쟁의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 일어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일본, 한국은 또 경제적인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고 바이든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We've committed to launch what we call a supply chain early warning system pilot.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중요한 광물이나 배터리와 같은 특정 제품과 물질의 중단에 대해 경고하는 이른바 공급망 조기 경고 시스템 파일럿을 시작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우리는 코로나 사태 기간 동안 겪었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의 파트너십은 우리 국민들을 위해 더 나은 미래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at's why we're deepening our cooperation. on global health and launching a trilateral expert exchange in support of the US.
바이든 대통령은 그래서 우리는 세계 보건 협력을 강화하며 미국의 암 정보 계획을 지원하기 위해 3국 간 전문가 교류를 시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미국에서 암 연구에서 혁명을 일으키고 있다며 우리 세 사람은 기술 혁신과 노력을 통해 암을 끝낼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으로 몇 달 동안 아니면 몇 년 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그러한 가능성을 함께 잡을 것이라며 우리의 단결에는 변함이 없고 우리의 의지에 필적할 것은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코리안 서비스, 주소 330 인디펜던스 에베뉴 SW, 워싱턴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VOA 방송은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비오에이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이 31일 북한은 러시아의 매우 중요한 이웃이며 러시아는 북한과의 협력을 더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대변인은 이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서신 교환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즉답을 피한 채 양국은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러시아와 북한은 상호 존중하는 관계로 우리는 관계를 더 발전시킬 의도라면서 북한은 역내 매우 중요한 이웃이고 그것이 양국 관계 발전의 근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를 위해 양국 간 다양한 수준에서 접촉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30일 브리핑에서 최근 러시아 국방장관의 방북 이후 푸틴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상호 협력 강화를 다짐하는 서신을 주고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특히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협상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는 새로운 정보가 있다며 북한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군사적 지원을 계속 고려하는 데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미국과 인도네시아 등 7개국이 연례 대규모 합동군사훈련인 슈퍼가르다실드 2023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미국과 인도네시아 외에도 작년부터 훈련에 참가한 일본과 호주, 싱가포르에 이어 영국과 프랑스가 새롭게 참여한 가운데 31일 인도네시아에서 시작해 내달 13일까지 2주간 실시됩니다. 이번 훈련에는 미군 2,100여 명과 인도네시아군 1,900여 명을 포함해 약 5천 명의 병력이 참여합니다. 또 한국과 뉴질랜드, 필리핀, 파피아뉴기니, 말레이시아, 캐나다, 독일, 브라질, 인도, 동티모르와 브루나이 등 12개 나라가 옵서버 국가로 참여합니다. 찰스 플린 미 육군 태평양 사령관은 30일 성명에서 이 다국적 합동훈련은 우리의 공동의 헌신과 단합된 생각을 보여주는 것으로 안정적이고 안전하며 보다 평화롭고 자유로운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가능하게 한다고 밝혔습니다. 람 이메뉴얼 주일 미국 대사가 31일 중국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것은 경제적 강압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메뉴얼 대사는 이날 후쿠시마 지역을 방문해 일본의 원전 방사능 오염처리수 방류에 대한 중국의 반응은 경제적 강압이며 모두 정치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중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처가 세계무역기구 WTO 분쟁으로 이어질 시 미국은 일본을 지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대사는 밝혔습니다. 또 이는 미국이 일본의 동맹국이기 때문만은 아니라 이 사건의 정당성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메뉴얼 대사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미리 판단할 수는 없으며 미국의 지지는 궁극적으로 관련 미국 정부기관에 달려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이메뉴얼 대사는 후쿠시마현의 다치아 히데키오 소마시 시장과 가자미야 농어회를 점심으로 먹고 지역 어부와 이야기를 나눈 후 식료품점에서 과일과 해산물 등을 구입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31일 도쿄 최대 수산물을 방문하고 중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로 타격을 입을 수산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이르면 다음 주 초까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7월 민간 소비가 0.8% 증가했습니다. 미 상무부는 31일 미국 경제 활동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개인 소비자 지출이 지난달 0.8%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0.7%로 내다봤던 전문가 전망치보다 0.1%포인트 높은 수준입니다. 7월 소비자 지출이 상품과 서비스 부문에서 모두 늘어난 가운데 여전히 과열된 노동시장이 소비자 지출을 뒷받침하고 경제를 지탱하고 있다고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주 실업수당 신청 건수는 4천 건 떨어진 22만 8천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상무부는 전날인 30일 2분기 국내 총 생산 GDP 성장률 잠정치를 2.1%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미 연방준비제도의 연이은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 성장률이 여전히 2%를 유지하고 있다며 미국 경제가 견고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이 31일 이스라엘이 자국 탄도미사일 개발을 방해하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 관영TV는 이날 이스라엘이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폭발 손상시킬 수 있는 저가의 외국산 불량 부품을 공급해 사보타주를 꾀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 매체는 이스라엘의 대외정보기관 모사드 요원들이 결함이 있는 부품을 공급했다고 비난하며 이스라엘의 작전을 역대 가장 큰 사보타주 시도 중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매체는 이 부품이 저가의 연결장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품에 개조된 폭발물 장치가 심겨져 있었고 특정 시간에 폭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세계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보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6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저녁 한반도 시각 8시부터 자정까지 보내드리는 BOA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9시부터 10시까지 단파 9350, 9490, 12080kHz,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 밤 11시부터 자정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한반도 시각 새벽 4시부터 6시까지는 단파 5,875, 7,365, 7,465kHz. BOA 새벽 방송은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